비유란 한 사물 옆에 다른 사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초점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을 갖다가 표현해서 이해를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교훈의 말씀이 뭐라고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국이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거죠. 꼭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는 겁니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라,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죠?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꼭 죽어야 가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라는 헬라 말이 에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어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heart,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어멍, 너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든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든 뭡니까? 천국은 멀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아,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 거하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의로움을 행하고 싶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런 마음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드신 사람들은 공감이 가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공감이 가겠습니까? 아니, 저 갈 날이 뭔데 죽어서 갈 얘기하면 그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라는 거죠. 안 들어오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나면 그때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아직 완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있는가? 방해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뭐였습니까?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씨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반드시 항상 천국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원수인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곧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자, 그러면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추수꾼은 천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 이 비유에도 씨뿌림이 나옵니다. 씨를 뿌린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땅에 씨를 뿌렸다고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죠.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죠. 자기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나쁜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만드셨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삼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그 방해하는 자기의 자녀들 갖다가 이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것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성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추수할 때까지는 이 가라지와 좋은 씨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과장한다고 그럽니까?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도 마치 의의 일꾼인처럼 가장하는 것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갈수록 진짜에 비슷하게 표정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단을 영어로 헤러시라고 말합니다. 헤러시. 이 원래 헬라 뜻은 뭐냐면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거 보면요, 꼭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사기꾼. 이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다음에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심시킨 다음에는 크게 한탕 대먹고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드디어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주인이 소로 한 틈을 타서 몰래 슬그머니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도둑이 주로 언제 활동하죠? 요즘은 아주 세상이 약해가지고 백주 대낮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지만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죠? 도둑을 뭐라고 부릅니까? 밤선생이라고 부르죠. 밤선생. 그죠? 주로 밤에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일 유혹에 주로 빠지는 때가 낮입니까? 밤입니까? 주로 밤입니다. 낮에는 환한 대낮이 있으니까 불을 켜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그래,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면 하나, 둘씩 번쩍번쩍 하는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둠이 되면 휘황찬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 이제 낮이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시끌 자다가 밤만 되면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로 나이트클럽, 술집들이 밤에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어둠을 갖다가 뭐로 얘기합니까?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가라지는 위장합니다. 그죠? 진짜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잠복성이 있습니다. 때를 때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첩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가라지가 하는 게 보니까 꼭 신천지가 생각났습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갈 때요, 표시 안 나게 들어갑니다. 마치 처음 전도받아서 하는 것처럼 교회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그 교회 사는 모든 훈련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이나 뭐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집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잠복하고 있다는 잠복. 세 번째는 독성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의 가짜 밀입니다. 저 가짜 밀. 싹의 모습은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자라면 이제 수수할 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 가라지를 잘못 먹게 되면 심한 설사와 구토가 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짜는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마귀가 그 가라지를 갖다가 밤에 몰래 곡식 가운데 덧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뭐 뿌렸다고요? 비슷한 짝퉁을 갖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을 말씀 보시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밭에 같이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밭에다가 다른 씨를 뿌리면 잘못하면 어느 것 하나 열매도 온전히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개만 뿌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종교가 그들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섞인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혼합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두 주위를 동하여 겸칠 수 없는 거죠. 이 신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에 가라지가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서 그러죠. 주인님, 약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갔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럽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곡을 뽑다 보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과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가요. 뽑다 보면 잘못하면 알곡도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위험하니까 잠깐 되들어서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은 주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별할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평가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평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평가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너희는 기다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왜 그냥 둬야 되는가?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배도. 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께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도가 생겨서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은 쭉쭉인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뽑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사할 때까지 그 심판을 미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가 주는 비유는 뭔가? 교훈은 뭔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아,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근데 겪어보니까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나 세상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분들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완전하다는 그런 환상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지역에다가 교회에다가 왜 편지를 보냈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전부 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쓰는 편지가 전부 다 고린도서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바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죠?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런 삶으로 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겠지만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해라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책망하는 것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탄이래.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 대신에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라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두 사람은 교회 기둥인데요. 그 사람을 빼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쑥 빠지는데, 휘청하는데,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모두가 기도해 봅시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통일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점점 하나됨으로 성숙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띠를 띠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불안합니다. 불안절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밤에 뿌렸죠. 잘 때였습니다. 그죠? 마귀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가 밤인데, 이 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영적으로 느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소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빛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우리가 오는 사세생활은 점점점 어둠에 잠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압니다. 왜 망했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네.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때 있었던 모든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 결혼도 됩니다. 점점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죄가 도를 더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교회 멸망치 않으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중복이다 하는 주님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더 이상 죄의 극이 다르면 이제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 땅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도둑 맞겠습니까? 안 맞죠. 도둑이 올 때 내가 며칠 몇 시에 간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자거나 아니면 주인이 집에 없을 때 사야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제일 약할 때입니까? 언제 제일 우리 마음이 비었을 때입니까? 예배에서 참석하지 않죠. 말씀 보는 것도 없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거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런 불미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마귀의 공격은요, 세상 마지막이 올수록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왜요? 마귀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기의 종말이 뭔지 알죠? 어디 던져진 겁니까? 멸망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자기 혼자 망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자기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물건들여서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물귀신입니다. 물귀신이 뭐죠? 같이 죽자는 거, 같이 죽자는 거죠. 그죠? 마귀는 끝까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단의 역할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넘어지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와 사람 있죠, 지금도, 그죠? 있습니다.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쉽고 그렇지만 끝까지 구원을 붙드는 자가, 믿음을 붙드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귀가 더 흔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대로 붙으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좋은 장비만 걸치고 있으면 전쟁에서 그냥 이깁니까? 아닙니다. 좋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다 이걸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싸러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파멸해서 뿌립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만 됩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 12명 삼은 것입니다. 12명도 안 되고 몇 명입니까? 한 명 탈락하고 11명입니다. 제자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부탁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죠? 가서 신뢰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를 너희도 삼아라.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도행전 주제와 똑같습니다. 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그까지 사도들의 모든 행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 씨앗을 뿌리고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시면 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안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뭘 하다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죄를 짓기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답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죄 짓고 싶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지려면 다른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악한 말을 안 하려면 찬송 부르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하면 안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찬송 드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이 많은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천국 왔을 때 나로 인해서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제가 왔대. 잘했다. 그게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고개 푹 숙이겠죠, 그죠? 뿌리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거두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못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씌워서 일단 뿌리라는 거죠. 나머지 역할은 그분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도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 볼 겁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다고 됐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가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going 가라는 거 아닙니까? baptizing 하라는 것이고 teaching and keeping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바울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되는 거죠.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도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지인들에게는 뭡니까? 결국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 진짜 비슷한 짝퉁을 이 땅에 뿌릴 겁니다. 그죠? 심지어 구별하기 잘 안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눈에는 평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표시가 안 나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죠?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가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씨뿌리자의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누가 가시나기 밑에 뿌립니까? 그런 농부는 없죠. 이 씨가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 간에 저 사람이 범죄했던 저 사람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든 저 사람이 조폭이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상 봐서 뿌리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뿌리면 거두는 것은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두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추수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귀는 아주 비싼 것을 점점 더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